우리가 작품이란 말을 들어요. 작품하고 비슷한 말 중에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작품, 제품. 우리 한글이 좀 힘든 친구들은 이 말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작품은 영어로 뭐죠? 워크. 뭐라고요? 몰랐어요. 내가 워크스인가요? 작품. 제품은 프로덕트. 영어로 보면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치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작품은 works, 제품은 produ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작품은 마치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자식처럼 수고가 많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 같은 게 작품이라고 한다면, 제품은 괜찮아 보이는 어떤 그 작품을 막 카피해서 많이 만들어내서 하는 것을 제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매겨져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면, 만들면 내가 너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지만, 제품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아마 가치가 매겨질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사람은, 여러분은 작품일까요? 제품일까요? 네. 네. 우리는 작품이죠.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나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만 유일한,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품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따라서, 일을 얼마나 해서 수익을 내느냐 따라서 가치를 제품처럼 매기는 경우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때로는 주변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근본이라는 것은 진짜,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체였었다는 거죠. 본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됨, 이런 표현 이어서 나오듯이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있는 것으로 원치 않고, 똑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 하나님으로서의 그 높은 위치, 영광,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어가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할 만큼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가 아니라, 여전히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경건하게 살지 않을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기억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의인과 착한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아들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 있는 그 자체,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산상순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우리가 특별히 살아야 될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5장 뒤에 가보면 21절, 22절에 딱 처음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사람에게, 즉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는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면 심판받아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좀 다른 것으로 말을 하는데, 즉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막 앵그리 화를 내거나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욕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이런 머리가 텅 빈 사람, 이런 식의 아주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 즉 여기는 욕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 같은 것,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어요. 이게 대단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뭐죠? 사람은 너무 존귀하다는 거,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지고 막 화가 날 만큼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가치 없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그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으니까 실제로 사랑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도 이런 마음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사람이 있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그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나는 왜 이럴까 싶어도 내가 옆에 있는 그가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유능한지를 제품처럼 우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너 자체만으로, 지금보다 네가 부족하다 치더라도, 지금보다 못난 모습으로 설사 산다 하더라도 너 존재 자체는 여전히 가치 있고 귀하다,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특별히 성탄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에 죽게 하게 보낸 이날을 통해서, 보내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가치 있는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즉 재림하시면, When Jesus returns, 다시 리턴하셨을 때 심판한다 했어요. 심판하면서 둘로 쫙 나누는데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으로,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으로 쫙 나누어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심판의 기준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 무시할 만하고 놀릴 만하고 저 사람 같지 않은 것, 저 같이 어울리지 못할 사람 같이 보여지고 막 마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소자를 나처럼 나를 대하듯이 가치 있게 대했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처럼 그냥 익숙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 아들까지 내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품으로 보면 하나도 쓸모없는 제품같이 인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지만 나는 가치 있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당신도 그거는 안 좋지만 당신도 가치 있군요.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가치 여기는 이런 삶이,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걸까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우리에게 이 사람으로 되어 오셔야 했느냐라는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아들은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왜 하나님 아들은 굳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야 했을까? 사람으로 안 오시고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면 안 되는가? 굳이 사람이 되어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하나님 아들이 꼭 죽어야만, 죽지 않고 그냥 그 능력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당신이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볼 수 있죠. 성경에는, 성경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구절들이 들어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어서 굳이 죄를 짓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지옥 가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받고 안 받았고를 뭔가 이 하나님께서 포인팅하듯이 하는 이런 구절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교에서 예정교리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삼일체, 아들, 아버지, 성령이 분명히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는 삼일체의 교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것을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그 스타딩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정리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확연한, 너무나 많은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더 있어요. 선악과보다도 삼일체보다도 예정거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더 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리 못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냐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늘 익숙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그 어떠한 성경의 구절보다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머리는 그냥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굳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익숙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셨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사랑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피조물 정도라고 해서 목숨 걸 정도는 아니죠. 아들과 딸이었기 때문에, 진짜 아들과 딸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로서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대로 그 의도가 드러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The image of God,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외모나 성격 이래까지 부모님을 닮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닮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와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인간을 내 자식으로 생각해. 자식 삼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야. 그 마음을 마치 가지시고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었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은 내 아들과 딸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도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나쁘게 행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준 것만큼 그것에는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보듯이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 아담은 그 주신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사탄이 그 일에 한몫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영원히 저주를 내렸지만 그 범죄는 사탄이 위협했거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순수한 자기 의지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담 자신이 오롯이 져야만 했어요. 더구나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였어요. 회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 있듯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온 집안이 대표가 잘못된 결정이 일어나면 집에 다 나가서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듯이 아담은 우리 온 인류의 사장이었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가 한 잘못된 결정 하나로 그의 모든 자식들이었던 모든 후손이었던 우리 모두가 그 피해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분명해지죠. 완전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고스란히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되어 오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은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선택한 결과로 생긴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당신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를 나의 대표자로 그분 밑에 들어가는 그분 밑에 그분께 소속되는 I want to belong to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기를 그 단체에 들어가고 그 집안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 들어가듯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면 그러면 그 예수께서 나의 대표가 되신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그분이 혼자 하신 일이었지만 그분이 선택해서 회장이 잘 결정하면 모든 회사 직원이 다 혜택을 보듯이 아버지가 뭔가 잘하면 나는 매일 집에서 게임하고 놀아도 그냥 내가 혜택을 누리듯이 예수께서 고생하시고 죽으셔서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좋은 결과를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예수께 소속하기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나는 고스란히 값없이 거저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이런 자녀 삼겠다 내 아들과 딸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최초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 자기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내 소유야라고 했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계획을 밝혀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중 이스라엘은 일단 먼저 내가 아들로 삼은 장자라,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구원하기 전부터 이 계획을 밝히시는 거죠.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이라는 산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엄청나게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그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쫙 임하시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났어요.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때는 그리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아들과 딸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모세에게 또 다른 아들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텐트, 홀리 텐트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 딱 중앙에다가 세트를 해라. 그 성막에 내가 임하겠다고.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성막에서 확 보여주겠다.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때부터 표현하신 거였죠. 그런데 진짜 실제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이 말씀이란 것은 좀 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되거든요.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음에 홀리 텐트를 치셨음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원래 홀리 텐트를 쳤을 때 모세가 텐트를 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텐트 치는 일과 같았고 그리고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 돌아가신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게 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오신 예수님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말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였어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아들과 딸로 여겼고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뽑을 때부터 그리고 드디어 계획한 대로 그 아들 예수가 오셨을 때 구약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하나님 텐트를 치셨던 하나님 같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될 때 완성되는 마지막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결국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목적대로 이제는 천막을 탁 치셨어.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는 것처럼 마지막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똑같은 이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것이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중간에 성취하시고 다시 오시면 퍼펙트하게 이루어졌어. 이제 진짜 영원히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게 인간을 처음부터 계획한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내 동생들이기 때문에 죽어주고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가장 큰 맏아들 예수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는 고통을 치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네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내가 아빠로서 내 아들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다 해결할 정도로 너 자체로 너 있는 그대로 지금보다 훨씬 못한다 할지라도 너 존재로 너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존재야, 내 아들과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루어질 내 몸의 완성, 내 몸의 구원에 내 몸의 구원이 아직 남아있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야 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가장 크게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즉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앞으로 장차 누릴 하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태도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예수를 믿어 지금 현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실제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삶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문이 확 열렸음에 불구하고 그 삶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냈던,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단순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는 거죠. 늘 같이 있는 제자들이지만 늘 같이 있음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뭔가 또 다른 말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거한다는 이 의미는 단순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랑 그 관계에 대해서 헌신하는, 진지하게 응하는 그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같이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렸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해야 될, 내 안에 더 거해야 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탄절날 오늘 이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아들과 딸로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죄를 짓고 있고 경건하게 살지 않을 그때에도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다. 결국에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동시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걸 인식하고 방금 전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막 멸시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이렇게 사람을 제품처럼 정말 가치 없는 것은 먹이고 이런 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관계에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모습, 하나님 나를 대했던 그 태도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오늘 함께 성탄 축하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직 이 세상에 죄로 제가 다스리는 곳이어서 여전히 눈물 흘리 많고 가슴 아픈 일이 그 제가 가져온 고통과 아픔이 매일 내가 직면하고 살지만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인하여 앞에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같이 함께하는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런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 이 축복, 이 능력을 이후의 삶 안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